사이먼 시닉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Start with Why, 우리말로 Why로 시작하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모든 기업들은 그들이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안다. They know what. 그런데 어떤 기업들은 어떻게, how, 그래서 물건을 더 잘 만들고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비결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성공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은 they know why, 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왜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 왜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의 동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re's inspiration, 감동이 있잖아요.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 1600년도에, 1666년 정확하게 런던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탔는데요. 이제 그 중에 성 바울 성전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당대에 유명했던 크리스토프 워런이라는 설계사를 통해서 그 성당을 재건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고 이제 공사하는 현장에 크리스토퍼 워런 경이 방문을 했습니다. 마침 성당 교회 벽돌을 쌓는 인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 벽돌 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한 인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운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This is all I know how to do it. 벽돌 쌓는 일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또 한 다른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돈벌이가 심심치 않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저는 크리스토퍼 워렌이라는 유명한 설계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저는 동참하기 위해서 이 벽돌 쌓는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이 세 사람의 why, 동기는 다 다른 거예요.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벽돌을 잘 쌓을까요? 그리고 세 사람 중에 그 벽돌 쌓는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까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이겠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 때 우리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게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에서의 어떤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데도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저는 기도와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와 전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도와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에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문제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 동일하게 전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전도의 문제는, 왜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도와의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전도할 줄 몰라요. I don't know what to say.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전 성격상 내성적이라서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하고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전도하다가 이 거절당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또 전도를 못해요, 라는 이유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전도하다가 상대방이 제가 답을 모르는 질문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두려워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이러한 이유들은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장애물들은 우리가 교육받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왜 전도를 내가 해야지? 이런 확신이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실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나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경이 보니까 바로 그 전성 구절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득불할 일임이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NASB라는 영어 설계에는 compulsion이라고 했어요. 강한 충동. 이 강한 충동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통 우리 PC에서 많이 사용하는 영어 성경 ESV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necessity is laid upon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 나에게 전도에 되는 필연이 내 마음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놓여있다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호머의 오데세이에 보면 이러한 의미로 표현이 되었어요. 여러분 배가 육지를 향하는 거 있잖아요. 배는 항상 바다에 떠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배가 육지를 향해서 가듯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는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강력한 우리의 마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10장 15절에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 제일 멋있고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글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은 이유가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들에게 예수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왜 이렇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 이름을 전하는 일에 능력을 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뻐했을까? 합당하다고 여겼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Why evangelism matters? 왜 전도가 정말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전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우리 자신의 진실된 믿음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하고 놀라운 것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꼭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걸 보고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골드 러시라고 하죠. 금광을 찾아서 금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서부로 몰렸습니다. 그때 두 형제가 너무나도 럭키하게 금광을 발견을 했대요. 근데 금을 캐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여러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구해내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절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자. 왜? 자기들만 캐려고. 그래서 마을에 내려가서 이것저것 서플라이 도구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은 생각하기에 몰래 이제 금광을 향해 가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보면서 Did you tell them? 네가 얘기했어? 아니 네가 얘기해서 우리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How did you know?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들 얼굴을 보니까 뭔가를 찾은 것 같았어. It shows. 보여지잖아요. 저의 삶에도 보면 정말 놀랍고 재미있는 경험들을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저는 아들하고 이 한국 월드컵 때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월드컵, 독일 월드컵에 야 우리가 한번 갈 수 있으면 한번 응원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로또로 당첨을 받아야 되거든요, 티켓을. 신청을 했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하고 독일까지 가서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에서 한국과 토고와의 경기, 월드컵 역사상 한국 축구팀이 한국 외에서의 첫 승리의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만 50살이 되었을 때는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50가지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를 50이 되자마자 제 아들과 함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스카이다이빙. 여러분 하늘을 날아보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걸 알리려고 막 페이스북에다가 영상을 막 올렸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의 조그만 딸아이가 그 비디오를 보더니 어? 목사님이 하늘을 나네? 이랬대요. 뭔가가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고 그렇죠? 큰 경험들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사실이라면,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0년도 더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샌루이스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 또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30대 중반의 어느 형제님이 30대 중반이면 꽤 나이가 든 거예요. 의대에서 공부, 워싱턴 유니버시티라는 의대에서 의과 공부를 하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늦은 나이에 30대 중반에 의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정말 생명이 위협할 정도에 자기가 아팠었대요. 그런 자기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그때 간호사들, 의사들이 얼마나 자기를 돌보아주고 자기를 치료해 줬는지 자기가 살아났대요. 건강을 회복했대요. 그리고 내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다가 I couldn't think of anything else. 자기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대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웠어. 나도 의사가 되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전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witness라고 하잖아요. 그죠? 증언을 한다. witness,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바를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졌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셨습니니까? 계속 1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에도 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은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들었으니까 믿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다면 동일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는 반드시 간증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민을 왔습니다. 전혀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 덕에 글쎄요, 그때까지 뭐 고생 같은 거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적어도 집이 있었고 먹을 양식이 있었고 공부할 수 있었고 그런 어떤 외적인 고민은 없었지만, 이민 오자마자 제 안에는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민 당한 세대잖아요. 우리는 와서 언어를 새롭게 배웠어야 되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고,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제 내면의 세계의 갈등은 저의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불완전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셨다가 교회를 나오자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얘기 했으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축구하자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축구만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제가 나가드렸죠. 예배도 참석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믿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순간은 금요 저녁 예배에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무나도 제 인생을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주의 뜻? 주님이 누구일까? 그분이 누구신데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까? 주님을 알아가는 저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을 발견한 것이죠. 누군가가 그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요, Either you need Jesus or you tell Jesus.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전해지는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면 Then you must tell. 그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전도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확증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전도는 우리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펜 젤렛이라는 사람은 미국 코미디언 엔터테이너예요. 사람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무신론자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차의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Atheist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 사람의 유튜브 포스팅을 제가 한번 봤는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하루는 공연을 마쳤는데 한 신사가 자기 앞에 오더니 당신의 공연을 너무나 즐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더니 자기에게 선물을 하나 주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기드온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시간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가 무신론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텐데 자기에게 성경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 펜 젤렛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전도하지 않는 종교인들을 존경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you really believe what you are believing is true, 당신들이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How much do you have to hate somebody not tell them? 아니,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길래 믿지 않으면 형벌받고 영원한 지옥 간다는 말을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길래 안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무신론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 주님의 질책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나는 믿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천하보다 영혼이 귀하다고 우리는 정말 믿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인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느냐는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 중심가에는 마틴 루터 킹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잖아요. 그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 마틴 루터 킹이 한 여러 가지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What are you doing for others?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이 레슨이라는 사람이 Meet Me in the Meadow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테크놀로지,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함과 죄사함의 구원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뉴욕 스테이트 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신고자는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학대 또는 학대를 의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A급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이 학대당하는 걸 보거나 학대당했다라는 증거를 알고 있는데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뉴욕 법으로 경범죄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범죄는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000불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리포트 안 하면, 말해주지 않으면 1년 징역, 1,000불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생명이 귀하니까. 그렇잖아요. 학대받는 아이의 생명이 귀해서 세상은 법으로도 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면 반드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가운데 예수가 아니면 다른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전해야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수년 전에 인류학자 마그렛 미드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인류 역사상 문명의 첫 징후라고 생각되는 흔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미드 박사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고대 문화에서 문명의 첫 징후는 부러졌다가 치유된 허벅지 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부러졌다가 된 치유된 허벅지 뼈를 보는데 그게 왜 문명의 징후일까?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없고 허벅지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도망됩니까? 물을 마시러 강에 갈 수도 없고 음식을 사냥할 수도 없고 오히려 다른 짐승들에게 먹힐 고깃감이죠. 그래서 뼈가 아물 때까지 부러진 다리에서 살아남은 동물은 없다라는 거예요. 골절된 허벅지 뼈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었어요. 누군가가 넘어진 사람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회복을 통해 그 사람을 돌보았다라는 증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뉴홀 선교교회가 정말 성숙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된 우리의 믿음의 확증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아,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 밤 동부 시간 9시에서 10시까지 줌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이라는 걸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은 들어와서 성경을 같이 아디오로 듣고 눈으로 읽습니다. 한 20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브레이크아웃 룸에서 나가서 한 4명, 5명이 서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절 한절씩 나누고 그리고 나눈 성경 구절을 놓고 교회를 위해 우리 교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분은 전체 모임으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전도와 복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한 번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파되리니예요. Will be proclaimed.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충격했냐면요. With me or without me. 제가 하든 하지 않든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든 통하지 않든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거기에 그냥 방관자 구경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역사에 나는 동참자가 될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기도 하나님 저는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명령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할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일보다, 어떤 비즈니스보다, 어떤 취미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존 스컬리라는 사람은 옛날에 펩시콜라의 마케팅 부세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나요. 펩시 챌린지라고 눈 가리고 펩시콜라 그중 어느 게 더 맛있느냐 이 챌린지를 기발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광고한 사람이에요. 부사장이니까 연봉도 많고요. 그죠? 명성도 높고.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조그만 컴퓨터 회사를 새로 차리는 젊은이가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 이제 시작하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모든 인간적인 이유는 노예요, 노. 아니, 내가 왜 가? 그렇게 거부를 했대요. 거부를 했는데 결국은 그 컴퓨터 회사로 갔습니다. 그 컴퓨터 회사가 뭐냐면 그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였어요. 애플 회사에. 그 왜 존 스컬리가 마음이 바뀌었냐면 스티브 잡스의 이 한마디 질문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쓴 책이 있어요. 자서전이 있어요. RC, 펩시 to Apple. 우리말로는 번역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펩시에서 애플 회사의 그 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A journey of adventure, ideas, and the future. 거기서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질문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Do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당신은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selling sugared water, 설탕물을 파는데 당신의 인생을 보내겠냐? Or do you want a chance to change the world? 기껏해 설탕물을 파는데 당신의 인생을 낭비하겠냐?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느냐? 그만의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도대체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기껏해야 사업, 직장생활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져갈 수도 없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드릴 만한 또한 가치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It's worth giving our life for. 전도만이 아니에요. 거듭난 영혼을 양육을 하고 보살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와 디사이플십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신바람 나는 thriving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 겨우겨우 survive하는 죽지 못해서 하는 기쁨이 없는 감동이 없는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그런 삶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 도전이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익사이팅하게 하는가? 그는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압도적이고 열정적인 passion, 긍정적인 passion. 여러분의 삶에는 그게 뭐죠? 이 공동체에는 그 열정이 뭡니까? 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어요. 큰아들, 둘째 딸. 둘째 아이가 딸인데 우리 딸아이는 좀 보통 애가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집도 세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잠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안 깨웠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니까 할 수 없이 깨웠어요.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래가지고 깨워서 이제 억지로 화장실에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면 조금 있으면 조용해요.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면 화장실 바닥에서 자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아이였는데 우리 딸아이가 22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말려요? 하겠다는데 못 말려요.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했어요. 23살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애가 애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자기도 가름질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무도 잘 키우는 거예요. 아이에게 젖을 주려면 두 시간마다 깨어나서 젖을 줘야 돼요. 그렇게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은 애가 다 내려놓고 아이를 키우느라고 얘는 한국의 프로그램 제목처럼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왜 변한 거예요? Overpowering positive passion이에요. 자기보다 더 귀한 자기 새끼가 난 거예요. 자기의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자식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것이죠.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를 핑계치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와 하여금 그걸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뉴욕 사람이에요. 그래서 롱아일랜드 시티 하이스쿨을 나오고 세인트존스 대학을 다니다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공부를 좀 해야 돼.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고 신학교를 간 게 제 아내입니다. 장인어른이 지금도 우드사이드에 살고 계세요. 뉴욕에 올 때마다 오래전부터 우리 장인 장모가 지금 장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지내가 되면은 뭐 뉴욕은 뭐 아파트 건물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바로 크지도 않은 길 건너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소방서가 있어요. Fire station. 뉴욕에 올 때마다 제가 경험하던 건데 옛날부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이 소방차가 사이렌스를 울리면서 그죠? 근데 이게 뭐 오후나 저녁 시간은 괜찮은데 새벽 2시, 3시에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 저는 조지아에서 왔잖아요. 아틀란타 북부 지역에 정말 조용한 밤 9시만 되면 불을 다 끄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한 동네에서 온 저한테는 너무나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렌 소리가 더 이상 저에게 짜증나게 하지 않는, 저를 변화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뭐였죠? 9/11 사건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쌍둥이 빌딩이 화염에 쌓였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When everybody ran out,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뛰쳐나올 때 they ran in, 미국 소방대원들은 뛰어들어갔어요. 왜요? 그리고 그날 9/11 때 343명의 미국 소방, 뉴욕 소방대원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살고자 뛰쳐나오는데 왜 그들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뛰어들어갔을까? 아, 연봉이 높기 때문에. No? 아니요. 사명의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Calling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제도 그 아파트에 다녀왔어요. 여전히 소방서는 있고요. 아마 여전히 소방차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서 출동할 거예요. 제가 자는 날 새벽 2시, 3시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짜증이 안 나요. 오히려 이제 마음에 기도가 생겨요. 오늘은 또 어디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달려갈까?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향해 오늘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왜 전도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